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붙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의 목소리가 좀 안 좋았던 아주 많이 송구했습니다. 조금씩 좀 좋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우리 순교 목사님이 아니니까 자주 만나지 않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시내 좀 나오시죠. 시간이 되십니까? 아, 그러자고 시내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모시고 극장 가고 싶다고. 제가 막 진짜 몇십 년 만에 극장을 간 것 같아요. 벤허 영화를 한다고. 벤허 영화 유명하던 처음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벤허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야 너무 영화 잘 만들었다.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쏙쏙 들어올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너가 유대인의 왕의 후손이었는데 메살라는 로마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베너가 사는 집인데 메살라가 로마 군대 호민관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통치하는 호민관으로 온 거예요. 둘이 만나가 너무 즐겁고 지난 얘기를 하다가 예루살렘 통치하는 데 있어서 베너하고 이제 메살라하고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너는 군인들을 철수해라. 메살라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 둘이 딱 부딪히면 적이 돼버렸어요. 메살라가 기와창 사건으로 베너를 노예 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 손에는 죄수들, 사형수들 데려다 쓰기 때문에 거의 죽기 위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2, 3년 못 견뎌 죽고 그러는데 베너가 노예에서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집정관 아리우스가 노수들을 점검하러 왔다. 베너를 보는 거예요. 눈을 이글이글 정오로 불타고 하면서 막 배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채찍으로 배너 등을 딱 자제심도 자제력도 굉장히 좋군. 너를 저어라. 너희들은 사형수인데 너를 지켜 살려둔다고. 그러면서 그 몇 살, 아, 저 배너하고 아리우스 홈, 저 집정관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적들을 전면하러 왔는데 해적들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노수들이 반동을 부리면 안 되니까 노수들을 전부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집정관 아리우스가 노수를 맡은 군인 보고 45분은 풀어주라 그래요. 그래, 배너고리에 쇠고랑을 끼었다가 뽑아주는 거예요. 배너가 쇠고랑을 만지면서 막 감격해 하죠. 그 이제 해적들은 막 전쟁을 하는데 저 함대가 배너가 타는 배를 들어받아 막 물이 쇠 도는데 노수들이 도망을 쇠고랑이면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너가 목을 졸라가지고 그 노수를 관리한 사람 주머니에서 열쇠를 빼앗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너가 이제 갑판 위에 올라갔는데 집정관 아리우스가 막 해적하고 싸우다가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배너가 얼른 뛰어서 가서 다이빙을 해요. 아, 영화 배우들 다이빙 잘하더라고. 연습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집정관 아리우스를 다 그냥 널판대기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한참 있다 집정관 아리우스 정신이 드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기 배가 불길에 쌓여 바다에 빠지고 사방이 조용한 거예요. 세상에 대로마 제국이 해적들 하나 무찌르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구나. 아리우스 칼을 들고 막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배너가 탁 잡았어요. 힘과 힘의 대결. 집정관 아리우스 계급이 높으지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배너를 못 이기니까 칼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우스하고 배너하고 이야기가 돼요. 45번 너 이름이 뭐냐? 주다 배너. 주다 배너 나를 좀 죽게 놔둬줘라. 배를 위해 살려둔다. 노를 저어라. 옛날에 집정관이 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수평선 넘어 수많은 함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함대 막 함대가 막 손짓을 구조 요청을 하는데 집정관이 잘 됐다. 집정관은 로마가 패한 줄 아니까 해적선 줄 아니까 너는 자유의 몸이 되고 나는 소원대로 죽게 된다. 그런데 배가 점점 가까이 왔는데 보니 그 배가 로마 배인 거예요. 도시기가 로마 기예요. 깜짝 올라보네. 로마 배였어요. 배가 점점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 장성들이 탁 장교들이 딱 막 로마식 인사를 하면서 지청관님, 우리 지청관 전사한 줄 알았다고 막, 턱, 기뻐하는 지청관이 배너 손을 잡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 이기게 해줬다고. 로마에 가서, 지청관이 진짜 큰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황제 환영을 받고, 황제에게 배너 이야기를 해서, 배너를 무죄로 하고, 집정관에게 배너를 주는 거예요. 집정관이 아들이 없었는데 배너를 아들로 삼으려고 해서 어느 날 친구들 파티를 한 자리에서 내 아들을 소개한다면서 집정관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 반지를 그 도장 찍힌 그 반지를 탁 배너 손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로마의 권력 서위 서열 몇 위 안에 드는 집정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베드로가 집에 있는 어머니나 누이 동생의 소식을 몰라서 궁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집정관이 그렇게 안타까워해도 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정말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빌라도가 내 친구인데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간다고 베드로가 딱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어느 날 메살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베드로 같으면 메살라가 베드로를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지만은 이젠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의 권력 서열 몇 위에 있는 집정관 아리우스의 아들로 이제 가는 거예요. 탁 갔어요. 베드로가 메살라에 조그마한 선물을 칼 하나 선물해요. 그리고 이름을 아리우스의 아들로부터. 메살라가 칼을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아리우스가 아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양자 아들을 얻었대요. 근데 베드로가 메살라 나다. 메살라가 베드로가 살아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요술로 아리우스의 아들이 됐지? 요술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나를 노예손으로 보냈잖아. 내가 노예손에서 집정관을 구했다. 표신 알겠지만 반지 크게 반대기를 딱 걸렸다. 이젠 메살라가 예루살렘의 호민관이지만은 집정관 아리우스의 아들이라는 반지를 끼고 있는 상황. 벌벌 떠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소식을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괴로이 놓쳤던 걸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 베드로가 아니라 로마 권력서의 몇째 가는 집정관 아리우스의 아들로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의 호민관인 메살라에게 나타났다면 호민관이 유대인 하나 죽이는 거 베드로 하나 죽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몇 년 전에 자기 앞에서는 유대인 베드로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노예손에 보낼 수 있지만 이젠 그때 베드로인데 그때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때 베드로인데 이제는 유대인 베드로가 아니라 로마 권력 서위 서열 몇 위 안에 드는 집정관 아리우스의 아들 주다 베너인 거예요. 몇 살라고 꼼짝을 못. 저는 베너 영화 상영 4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보다 또 쉬어가면 또 이제 말 2시간 상영을 하더라고요. 아,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절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자리에 쏙쏙 들어갈 건데 난 저렇게 못하나?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있었어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치라고 돼 있어서 돌로 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베너가 집중한 아리우스를 만나지 않고 아리우스의 아들이 아닌 상태에서 몇 사람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리우스의 아들이 된 뒤에 달라진 것처럼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반드시 유대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너가 그 양만은 몇 살에 단칼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집중한 아리우스의 아들로 딱 돼 나타나니까 다른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 없이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끌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자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처벌을 받을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아리우스가 베너 하나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리우스보다 더 높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리우스의 가진 권세보다 몇 배, 몇만 배, 몇천 배, 몇억 배 강하기 때문에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아프리카 나이베리아입니다. 아프리카 나이베리아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엉엉 울면서. 목사님,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전갈에 쏘였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청년이 미국 달라스에 사는 청년인데 굿뉴스코로 단기 선교사로 저들 IYF에서 1년에 약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훈련해서 거기서 500명을 뽑아가지고 약 500명, 600명, 또 뭐 400 몇십 명, 그래, 해외 봉사를 보는데, 아프리카로 지원 아프리카에 많이 가는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가서 봉사라고 했어요. 어느 날 밤에 자는 뭐가 바늘로 팔을 꺼지, 잠이 깼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젊은 사람 금방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자는데 뭐가 바늘로 발을 찌는 것 같았어? 형, 그거 혹시 전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전갈이 있다고. 오후쯤 됐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더니 굳어지더니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딱 쳐다보더니 안 된다고 죽었다고. 정갈에 쏘였는데 그냥 쏘일 때 그때 와도 살까 말까인데 왜 이제 왔느냐고 독이 온몸에 퍼졌다고. 그래 병원 몇 곳을 전전하다가 한 병원에 받았는데 병원에 얼마 있다 숨이 멎었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맥이 뛰기는 시작하는데 혈압이 푹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죽게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 우리 최요한이가 죽어가요. 최요한이가 죽어요. 정갈에 쏘였어요. 혈압이 막 떨어져요. 너무 급박한 상황.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최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느냐고.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봐.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왜,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 쏘였대. 정갈의 독이 온몸에 퍼졌대. 그것은 이 신장이 부담을 느껴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대. 너는 잠시 후에 죽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아, 난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요한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셔.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요한아, 네가 정갈에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정갈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아, 내 이야기 알아듣겠어?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전화 싸게 하죠. 그때는 국제전 너무 비싸서 뭐 전화기 들고 오래 한 15분 하면 전화기 계단에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내 말 알아듣겠니?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에게 네 기대를 걸어. 그러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먼 아프리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다였어. 최요한이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럼 내가 전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요한이가 잠이 들었어요. 밤중 쭉 됐는데 간호사가 요한이 그 뭡니까 모니터에 맥박 뛰는 모니터 나오잖아요. 걸쳐다 막 소리를 쳤어. 의사 선생님,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나중 요한이 잠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 형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난 줄 알아? 형 말이야, 막 혀가 말려다 내가 뽑아내 애를 먹고 몸이 굳어지고 막 형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니까 알아? 어, 그랬어. 발이 정갈 속에 거의 다 썩었는데 한 20일 전 그 치유가 됐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아버지가 됐어요. 결혼해서 내가 이번에 미국 갔었는데 LA 교회에서 아이 와이프 일을 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 있는 기쁨을 얻고 만족하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그분을 만나서 저와의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마다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면 어떤 위치에서도 여러분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는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로마 그 대제국, 대로마 제국의 집정관 한 사람의 힘으로 베너의 운명을 바꿔놓듯이 로마 집정관도 베너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불행에서 못 건져내시고, 왜 여러분을 절망에서 못 건져내고, 무엇 때문에 슬픔에서, 고통에서, 멸망에서 못 건져내겠습니까? 유대 나라에는 가늠하다 잡히면 율법에 의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뭐, 자기 아무리 빼기 좋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 나라 가늠하다 잡혀서 많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 마음에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자동차가 있는데 300마력짜리 버스가 있다면 400마력짜리 버스하고 뒤에 묶고 당기면 400마력짜리 버스가 당연히 힘이 좀 끌고 가고 300마력짜리는 끌려갈 것이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예요.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해보면 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고 약하면 지는 거. 줄다리기 아무리 안 끌려가려고 해도 힘이 약하면 끌려가는 겁니다. 전에 서울에서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어떤 여자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기에 밧줄을 잡았어요. 거기서 한 100m쯤 되는데 일신국민학교 운동장까지 가는 도중 여자가 그 줄을 놓치고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텔레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유격훈련 받을 때 그 밧줄 밑에 그 뭐 고리만 하고 거기다 발만 걸쳐놔도 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왜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여자들이 그냥 뭐 운동 안 하는 여자들이 그거 잡고 어떻게 그 뚱뚱한 아줌마가 죽는 줄 알아도 놓치기 싫어도 힘이 못 잖아 떨어지는 걸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여자는 그 마음 속에 악한 마귀가 엄란한 마음을 안 돼. 나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안 돼. 난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는데 여자의 각오보다도 엄란한 쪽으로 끌어가는 그 힘이 더 세면 죽는 줄 알아도 또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온갖 힘을 다 써도 힘이 모자 놓칠 수밖에 없듯이 끌려가서 가늠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 여자가 가늠한 게 아니라 더 큰 여자의 힘보다 각오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여자 마음을 끌고 간 거예요. 술에 빠진 자, 도박에 빠진 자, 마약에 빠진 자, 게임에 빠진 자들 보면 게임 하나를 막 일을 안 물고 결심하고 각오해도 마음의 세계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안 끌려간다 왜 끌려가듯이 여자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악한 사단에 넣어주는 음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는 막 주먹만한 돌을 돈서 들고 저 여자 죽여야 돼. 사람들 가운데서요 남들에게 늘 멸시받고 못난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보면은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으면 막 그런 사람이 죽여야 돼. 갑자기 떨든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죽여야 돼. 여자는 이제 뭐, 발길을 차이면서, 머리채 잡혀가면서, 산골짜리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 목마른데 물 한 컵 마시면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수의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이 여자 예수 이끌고 가보자. 모세 율법이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며 그 여자를 살리라 그럴까 죽이라 그럴까.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거고 죽이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러 죽이는 이래도 저래도 걸리니까 한 번만 재미있다. 예수님이라도 오늘 꼼짝 못하고 우리에게 걸려들겠다.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 간에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놨다. 이제 예수 지 아무래도 우리 손에 잡혔어. 돌로 치라케 해도 잡히고 치지 말라 해도 양수 겹장이야. 별 수 없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요 가늠한 여자를 잡았어요. 모세 율법 이런 데 돌로 치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빨리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그 여자의 운명은 간음을 해서 돌에 맞 죽을 운명인데 예수님의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어서 그 여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란 여 돌로 치라 명하여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로마의 집정관 아리우스도 베너의 운명을 바꾸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여자 하나 못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땅에 무슨 글씨 쓰셨느냐고. 전 모른다 그럽니다. 왜?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글씨 썼다는 말은 있지만 무슨 글씨 썼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 없습니까? 글씨 내용이 중요해요. 글씨 쓴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야기 안 했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한 책이라서 거의 필요하면 꼭 기록했을 거예요. 어떤 글을 썼을 거라고. 글씨 쓴 게 중요하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십계명 법 말고 또 다른 법을 새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십계명 법은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소생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우리 옛날에 농담해서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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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인다. 복을 받고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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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입니다. 말씀은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는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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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어요. 너희들이 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그럼 반대로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또 반죽거리 저주 받고 우양이 새끼 없는데 소생이 복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줬는데 모든 산이 그 법을 다 어겼어요. 율법에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법 그대로기 때문에 율법에는 절대로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법을 인간들이 원해서 법을 주었는데 법을 지키면 다 죽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 모세가 준 십계명으로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만 우리 인간을 전부 다 멸망하고 저주받으면 뭘 하느냐?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가 있느냐? 어느 누구도 십계명 율법 가지고는 인간이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으면 죽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살려야지. 인간을 천국에 보내야지. 인간을 살려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새로운 법을 세워야 돼.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새 법을 필요로 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새 언약을, 새 법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새 법을 삼았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그 법 가지고는 안 어긴 사람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새로 세운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율법은 우리를 사망을 당케하게 하는 법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이 여자를 심판하면 죄인이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 법으로는 이 가늠한 여자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앞에 섰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이 여자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모세 율법 말고는 죽이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서 새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쓸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이제는 땅에 사람의 마음에다가 새 법을 기록한다. 그 법 내용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사야 31장 34절 새 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으로 재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새 법으로 하나님 새 언약 새 법으로 재판하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이 여자 가늠한 죄 내가 담당할게. 내가 벌 받을게. 그 이 여자는 죄 없어. 집정관 아리우스가 배너의 운명을 바꾸듯이 예수님 손가락 글씨 쓰시고 이 여자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의 운명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죄는 생각지 않고 여자 죄 지은 거 생각하고 돌로 치려고 막 큰 소리 하다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까지 막 예수님 돌로 칠까요 말까요? 모든 일 돌로 칠까요? 선생님 어떻게 말해보세요. 예, 빨리 말해봐요. 큰 소리 치고 막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예수님 그 말씀 빛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좋은 전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가늠한 여자의 죄만 깨닫고 큰 소리쳤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자기 양심에 비추도록 했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고 자기도 엄란한 마음이 일어났고 자기도 미워했고 자기도 도끼했고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멩이를 살짝 놓고 하나 둘 도망갔어요. 여자는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사방이 해진 거예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돌로처럼 다 물러가고 그 마당에는 돌만 잔뜩 놓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아무 사람도 돌만 쭉 땅에 놓이는 저 돌이 날라와서 내 이마에 맞고 내 머리에 맞고 내 팔에 맞고 내 등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깨지고 등이 막 굽어 저 뭐야 등골이 부서지고 그래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 그 돌 하나도 날라오지 못하 떨어뜨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하늘나라에 어디에도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다 벌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기록이 남은 데가 없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정죄하고 그 여자를 고소하고 그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 고개를 들고 보니까 막 그 흉악하고 험상궂은 얼굴로 자기를 발길로 차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여자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벌을 하나도 능력이면 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봐도 그 여자나 올지 여러분이나 저런 죄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크고 많은 죄부터 적은 죄, 손끝 많은 죄, 이렇게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다시 벌받을 죄가 있느냐? 천사들아 끄집어내와 봐라. 하나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란 죄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남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죄인들을 정죄할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예수님 다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심판해야 할 우리 죄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끝냈으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한 번은 대구매일 신문 기자가 그 기자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한 30분만 인터뷰하다 시간 좀 내주소. 아, 예, 그러자고.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하고 목사님 교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참고로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혹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건 내가 알지요. 차이가 있다고. 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전부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대로 예수 그 죄를 한 당연 다 십자에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을 죄가 다 없습니다. 예수 죄를 받으면 뭐 대충 몇 가지 받는 게 받으면 깨끗하게 받고 깨끗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씻습니다. 십자에 지금 다 이루었다고 십자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인데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서 우리 죄는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씻어줬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 기성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 우린 죄인이다 하고 그게 차이라고. 그 기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성교회 사는데 정말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에 우리 죄를 죽었다 하면서 이 기자는 교회를 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가서 물어보라고. 내 말 못 믿겠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이번에 우리가 수락산역 앞에 그쪽 노원 지역에 우리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예배당을 얻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가 쓰던 예배당을 쓰던 그 4층인가 그걸 우리가 얻었어요. 가보니까 안에 30cm쯤 돼 이렇게 벽을 그 방음제를 해가지고 다 방음장치를 한 거예요. 아, 이 예배당 이렇게 두껍게 방음장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운대요. 우니까 이제 동민들이 그 새벽에 조용한데 막 피곤하면 잠자다 새벽쯤 됐는데 막 우는 소리 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교회에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교회 측에서 그렇게 두껍게 방음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그도 들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도 못 견뎌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갔어요. 가는데 주민들이 여기는 우는 교회 아니냐고. 우리는 웃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밤새워 울고 산기도 울고 새벽 기도 우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 내 죄를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 죄가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 십자 죽은 거 실패지요. 헛죽은 거지요. 우리 죄를 살려고 죽었는데 우리 죄가 남에도 헛죽은 거지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파라과이, 아, 제가 파라과이가 아니고, 도미니카에 갔는데 시장님이 우리 아이와이프 캠프 하는 걸 보고 도미니카 청소년들을 살리려고 시에서 주최해가지고 큰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시에서 공연장비, 식비, 우리 호텔비 다 내고 우린 공짜로 가서 집회만 해달라서 집회를 했어요. 시장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시장 대표 목사님이 왜 안 오느냐. 한국 선교사 듣기로는 박옥수 목사 이단이야 그래서 우리 안 간다. 시장님은 내가 한국에 가봤다. 박옥수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봤다. 이단 아니더라. 대표자 되는 목사님 너무 입장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또 중신 목사 47명 모아, 호텔에 모았어요. 그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어요. 대표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박옥수 목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저를 세워놓고 막 질문을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더라고요.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한 목사님 일어나더니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관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린 잘 모르는데 박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구원관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안 그래도 막 그 이야기하고 싶어 위 막 벌렁벌렁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집사님도 죄인이라 저도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제 살달라고 빌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 우리 교회는 성경하고 틀려. 성경에 해석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목사님들께서 난 죄인이라 그랬다. 나도 죄 용서했다. 죄인이라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고 의롭다 하시더라. 성경에서 하나님 날 보고 의롭다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 제가 시도 의롭다. 의롭다. 너무 성경에 많은 거예요. 뭐 수십 곳에 대해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합니까? 해석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데 거기 다 무슨 해석을 더 합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의롭다 난 죄인다 하면 하나님 딴 안 믿는 사람 딴 사람이죠. 47명 모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의롭네. 우리도 죄 다 씻어졌네 십자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서 우리 죄는 못 사했다면 십자는 실패한 것 아니냐. 아니다. 예수 실패하지 않다.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수십 곳에, 수백 곳에. 그러니까 우리 뭐 회개 안 한다. 죄 막 지어도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실수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참 깨끗해요. 참 깨끗해요. 성도들 전부 다. 그래도 뭐 그 죄 안 짓진 않아요. 어째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하지 해도, 진짜 여러분이 깨끗해요. 그리고 죄를 사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죄만 사한 게 아니고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성경에 수십 곳에 나와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는 게 도말해서 넌 내게로 돌아와라. 히브리 10장 10절. 이때 설쳐서야 예수의 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은 사신선적 다시 죄로의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권전 6장 10절. 도적이나 탄나는 가늠한 자 뭐 이런 죄를 짓는 사람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때 이런 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씻으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거룩하다. 47명의 목사한테 얘기했어.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거룩한데 죄 있다 하면 하나님 거역자다, 대적자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집정관 아리우스가 주다 베너의 운명 하나 못 바꿨습니까?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의 운명을 요한복음 8장에서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은 내 운명도 바꾸셨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보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47명의 목사님 저를 둘러쌌습니다. 한 모세를 끌어안 울면서 당신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고 막 기뻐하면서 나 오늘 죄삼 이제 확실히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죄삼지 한 것을 막 사인하고 사진 찍자고 그런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 아주 친한 그런데 그 대표되는 목사님은 내가 도미니카 갈 때마다 꼭 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점심 사주고 비싼 식당에 데려가서 그리고 갈 때마다 자기 교회 주일 예배 때 내가 설교하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이라 그러고 실제 누가 이단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룩한데 아닙니다. 죄인인다 하면 하나님 거스리는 자입니다. 자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죄가 사해졌나 안 사해졌나 십자에서 우리 죄가 씻어졌나 안 씻어졌나 오늘 많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가 남아있다면 그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죄를 씻는 바 더 희게 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한 번도 내가 이단이 모아서 나하고 이야기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단이나 거 이단이나 막 그래가지고 말 퍼져가지고 괜찮아요.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 소리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오늘 저기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씻었습니까? 오늘 저 이야기 들으시고 집 앞 성경을 보고 또 보세요. 성경에는 실패했다고 되어 있는가?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되어 있는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내 운명을 바꾸어서 하늘나라로 바꾸어졌습니다.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율법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 다시 거짓 기억지 아니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니 하시고 어렵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고사하고 너를 저 뭐야 뭡니까? 너를 고사한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하냐 없느냐? 다 내쫓아버렸어요.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도 죄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이 다 바꾸어서 여러분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으신 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나도 죄가 씻어졌다. 의롭다고 했다. 거룩하다. 이제 죄가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데. 앞으로 속죄함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국교인들 뭐 하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고 난 뒤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죄인입니다. 금방 죄사함 받도록 해놓고 또 죄입니다.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믿어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이게 영원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